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성경을 펴주시고 성경 봉독은 맨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새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될 그들의 처소에 그 공간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룻기 4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와 넥스트와 열린문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직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나가야 할 이 복음 공동체, 어떻게 하루하루 한 주 함께 다시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할지,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그 은혜를 더욱 더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열린문교회와 넥스트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뉴욕타임스 1면에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본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야 하는데 기사 대신에 부고가 떴습니다. U.S. debts near 100,000, an incalculable loss.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1,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가 전면에 실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0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 뒤에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뉴스예요. 그런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근데 룻기의 끝은 생명입니다. 룻기는 세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으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기륜과 말로는 10년 안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음, 죽음, 또 죽음.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장례식을 모압당에서 혼자 치러야만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내용을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건너뛰기 쉬운 족보가 나옵니다. 룻기 4장 22절에 세 사람의 출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 세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도 죽었고 룻도 죽었고 보아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The Journey Continues,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손실을 입었을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좀 막가파 인생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던 그런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네, 왕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사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룻기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그냥 꾸준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 작년 그 수련회 때 그 영상이 제일 처음부터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Living into God's story. That's what Christian life is all about.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에 함께 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루시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4장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수련회는 갔어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몰입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 안에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Selfless love.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나를 우선시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룻이 그렇게 했고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selfless love.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을 그분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저주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끝내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지금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냥 happily ever after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살고 간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한국에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The journey must continue. The story must go on.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죠. Let's jump into verse 1. 우리 1절 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러분 3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룻이 타작마당으로 찾아와서 청혼을 했을 때 내심 보아스는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너무 반가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넘버원이 보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룻을 지켜주고 타작마당에서 지켜주고 아침에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네, 한아름 곡식을 안겨줘서 돌려보낸 후에 네가 기다려라. 내가 네가 부탁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행하겠다. 이제 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시장, 시청,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퍼블릭 플레이스였어요. 여기서 중대한 거래와 어떤 판결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어디에 나오죠? 2장에 나오잖아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줍기를 하다가 마침 보아스가 그때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개역 개정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적절해요. 네, 너무너무 적절해요.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펠로니 알모니,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로 의역을 하자면 so and so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아무개로 번역한 게 너무 적절한 거예요.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는데 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실제 상황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로 처리합니다. 왜? 여러분, 룻기 4장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남기는 것, 이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떻게 끝나요? 사람 이름으로 끝나요.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슬픈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만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It doesn't count.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보아스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업물을 넘버원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아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보여주고 과시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 아무개로 끝난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아무개가 되었을까요? 얘기를 계속 읽어봅시다.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 여기 앉으라. 10명이 아무래도 정족수였던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증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준비를 다 한 거죠. 장로들을, 그 성의 장로를 10명을 청하고 기업물을 짜 아무개를 앞에 두고서 이제 거래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우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 나오미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얻은 소유지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걸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팔 땅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땅을 처분을 했던지 아니면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양도를 했던지 그랬겠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이미 나오미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 땅의 소출을 얻어서 자기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을 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은 나오미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Year of the Jubilee. 네. 희년이 되면은 노예들도 자유롭게 되고 소유를 팔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 원래 기업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땅의 소유권은 엘리멜렉과 그 후손들에게 있었고 아직 나오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에게 네가 살아, 네가 이 땅을 회복해 주라, 주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여기 물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 redeem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o buy back, to return it to a proper owner.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네가 물으면 네가 물으라.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4절 마지막에 내가 물으리라. I will redeem it.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아무개가 이 땅을 물게 되면은 일단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의 소출의 수익을 나오미에게 아마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누구 소유가 될까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고 그동안 나오미를 돌봐주면 되고 나오미가 세상을 떠나면 네,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고 자기 부동산이 늘어나는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득이에요. 계산이 빠른 거죠.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기업이 늘어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부담스러운 제안이죠.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줘서 그 땅을 그 자식이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 아무개가 뭐라고 그러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솔직한 답변이에요. 솔직한 답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물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말을 너무 빨리 한 거죠. 속으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보아스 네가 해라. 네가 손해봐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발뺌을 하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무개는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나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7절, 8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굉장히 특이한 그런 풍습이죠. 신발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발뺌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Put your foot into something 이렇게 하면 set your foot into something 그러면 engage 하는 거예요. Get involved 하는 거예요. To get a cold feet 그럼 뭐죠?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개는 발뺌을 하게 되고 보아스는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보아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서 나오미에게 남겨져 있는 그 땅을 다시 사들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 이유는 죽은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손해나는 일이에요. Selfless love. 자신을 사랑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이 이야기를 4장까지, 아니 4장 이후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남고 아무개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계시는지요? 물론 맨날 손해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 정도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손해보기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늘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일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이코스에 참여를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가보니까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유 여기는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별로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바라기만 한다고 그게 되나요? 결단을 해야죠. 다짐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죠. 희생을 해야죠. 손해를 자처해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열린문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넥스트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최고의 사랑.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에서 3장 16절은 잘 모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따르라고, 목숨을 내어놓는, 살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성찬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토리로 돌아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11절 이후로 보시면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냥 잘 되라는 God bless you 그냥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어가라는 기도예요.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지금 보아스가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과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어머니들입니다. 지금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어머니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하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 속한 그 지역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미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계속 유력하라고. 그런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게 사장이라는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개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아무개에 대해서. 무명자, 무명자.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의 반면에 보아스는 기억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세를 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Being counted in God's redemptive story.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 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한 축복도 더불어 기도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여기 다말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베레스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까 룻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보셨어요? 거기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보아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예요. 근데 베레스와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혼법.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어서 큰 며느리인 다말이 술을 쓰죠.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고 기업을 물릴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 스토리라인 안에서 희한하게도 지금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요.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셉도 아니에요. 유다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축복이에요, 축복.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하고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압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큰아들 기련도 둘째 아들 말론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더니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아들이었어요. How come? 이런 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It's God's blessing.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아스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계승하는 소명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물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보아스, 룻, 나오미 같은 사람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원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근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고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고엘은 누구일까요? 이전까지는 보아스 아니면 아무개였어요. 둘 중에 하나. 베들레헴에 고엘이 둘밖에 없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고엘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나오미의 손자로 태어난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 태어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속될 수 있다면. That's a blessing. 나를 위한 블레싱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블레싱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계속 보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장로들은 누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죠? 보아스가. 여인들은 이 아이, 오벳을 축복하면서 유명하게. 근데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유명세타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17절. 그래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그럼 Ruin to Restoration. 이 스토리의 엔딩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족보가 쭉 베레스에서부터 나오면서 끝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